오늘 말씀 나누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코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본문에 나타난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을 통해서 양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 가치로 사랑해주며 각각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가 절대적 가치로 사랑한다 그랬죠. 그리고 항상 우리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여 내다라는 단어가 앞서가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 심지어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삼켜버리시는 참 목자라 그랬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의 저서 Death of death in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 제목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삼켜버리시고 당신의 죽음을 자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의 삶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죽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 그 선한 목자를 가리켜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성도인 양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끌고 가든지 이끌고 가든지 군소리 없이 쫓아가는 양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앞서서 가고 그 양을 뒤쫓아서 양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무리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그 어린 양은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끌고 가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결론으로 읽었던 시편 23편에 나오죠. 그 목자이신 어린 양은 자신이 이끄는 양들을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양들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먼저 앞서서 자신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전진하는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을 쫓아가면서 그 앞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예배하며 무릎을 꿇자. 복종하자 순종하자라는 뜻이죠.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는 양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고 온전히 복종을 하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니까 너희도 이렇게 따라와라 라고. 그러한 선한 목자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죠. 그렇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양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은 창세기에서부터 사실 계속 반복되어 힌트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 마치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성경 전체에 흩어져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제가 몇 사람만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목자가 누구죠?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목자, 아벨이죠. 창세기 4장 2절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야, 여기서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인류 최초의 목자인 아벨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닮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선한 목자는 바로 이런 모습을 닮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벨이 조금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된 자였다 그러죠. 창세기 4장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래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를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목자인 아벨과 그의 삶을 기뻐 받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죄 없는 자가 세상을 상징하는 힘을 소유한 가인에게 맞아 죽어서 피를 뿌림으로 그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양을 치는 목자였던 아벨 자신이 제물이 되어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죠. 창세기 4장 10절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서 호소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짜다크가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다, 예배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살아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연락했으니까 죽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종하는 자였다라는 뜻인 거예요. 피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피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뜻은. 여기와 짝이 되는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찾는다면 어느 곳이 적합할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바로 피로 예배를 드리다, 피소리가 호소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 뭐죠?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렇다면 목자인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태어난 건 뭐예요? 셋이잖아요. 그 셋의 이름이 뭔가 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나온 거죠. 여인의 후손 제라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목자인 아벨의 핏값으로 대신 태어난 사람이 셋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셋에게 씨라는 단어를 붙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그 씨, 제라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탄생하게 되는 교회에게 쓰이는 단어죠. 그러니까 아벨의 이야기는 목자인 그가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새로운 씨가 탄생하게 되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그가 믿음을 매개로 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벨의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하셨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 중에 제사를 올바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논리로 따지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벨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대요. 이건 단지 양을 잡아서 드린 아벨의 제사 행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가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예수의 제사처럼 그러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 자다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동물 제사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의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의가 회복될 수 있어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 자다크. 관계를 갖고 있는 네페시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해내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의잖아요. 짜다크. 그러니까 그 의는 예수의 죽음으로만 완성될 수 있단 말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로 아벨과 하나님 사이가 의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벨의 삶이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힌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이 믿음을 매개로 하여 지금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벨의 삶이 지금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끊임없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헬라어 원어로 그 구절을 보면 마지막 후미 부분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받고 있는 대명사 아우테스 앞에 D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매개로 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매개로 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아벨의 이야기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두 번째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상속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그 안락한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하여 그 대가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모형으로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삶은 이중적 상징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중적 상징이 담겨있는 단어나 내용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야곱의 삶 자체가 그 야곱의 실패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구속사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문득문득 숨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중적인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배신과 모함을 통과하며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죠. 나머지 하인들, 여종들은 빼고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순서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신부로 지목하시고 그에게 많은 유익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민족적 이스라엘을 공공연히 내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 남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의 유익이 뭐냐? 진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범사에 많다,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첫사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먼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제공한 거예요. 유익을 준 거예요. 하나의 모형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랑을 얻지 못했죠. 그렇죠? 물론 이것은 구속사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실패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델로 삼으셔서 인간들은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자격과 조건과 노력과 열심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마디로 죄인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순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첫사랑으로 이스라엘이 택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만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이 첫사랑인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순서로 볼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내, 즉 이방인들을 아내로 먼저 맞으시고 나중에 처음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으시는 그러한 순서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셨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하시고는 화가 나셔서 이방인들을 덤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구속사의 순서를 양치기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라헬을 못 얻고 레아를 먼저 얻은 이후에 나중에 다시 라헬을 얻었고
얻게 되는 이 순서로 구속사의 순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게 되는지를 야곱의 삶 속에서 잠깐 힌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게 라헬을 얻으려고 했다가 무산이 된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징적 첫사랑이었던 이스라엘을 얻지 못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첫 아내로 첫사랑 라헬을 얻지 못하였고 첫 번째 아내로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을 상징하는 레아를 얻었어요. 그러한 구속사의 순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신명기에 가보면 모세가 그 순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자, 이 구속사의 순서 이것이 창세기의 야곱의 삶에서 이미 예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모세의 말을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인용해다 씁니다.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 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교회에게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되어졌다가 그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폭로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측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도 주어질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순서를 택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유대교에 빠져서 유대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고 샘이 나는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역사 속에서 그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많은 이들이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다윗 왕국이 다시 건설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그렇게 시대마다 분산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구원으로 돌아오는 것일 뿐인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양치기 야곱이 그의 삶 속에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양을 돌보느라고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열 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양들을 보살피면서 양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보살폈고 아무리 배고파도 사꾼 목자들처럼 양들을 잡아먹지도 않았다 그래요. 목자인 이삭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서 결국 신부를 얻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잘 보살피시면서 결국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완성시켜서 신부로 맞이하시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야곱의 삶이 양을 열심히 보살피고 돌봐서 그리고 인도해서 자기의 신부를 결국 얻어내는
그 이야기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목자 야곱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그 양들을 보존하고 잘 지켜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신대요. 야곱이 고로한 예수님의 모습을 양떼를 보살피는 모습 속에서 조금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인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야곱의 그림에 나타난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의 수고에 의해서 값이 지불되고 사신바된 신부와 양떼들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양의 우리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밖으로 불려 나와서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쫓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그림인 거란 말입니다. 그 야곱의 모습은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 그 목자를 쫓아서 역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몰려 나가는 양들의 모습과 동일한 그림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따라 나가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양이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 나갔으니 우리도 따라 나가자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연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렇게 자신을 따라 나온 양들, 그 신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야곱이 자기를 따라 나온 신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45편 10절 보세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구원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어린 양, 선한 목자에 의해서 밖으로 불려내지는 것이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다란 말입니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빨리 잊어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네가 왕의 신부로서 적당한 자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신부를 온갖 수고를 무릅쓰고 얻어내서 그 신부들이 오랫동안 정들어 살던 아비의 집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부들은 절대 이 세상의 뿌리를 받고 머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따라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데 쓰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에서 낚여져 올라오면 그 물고기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죽어요. 너희들을 죽여버리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자, 그 낚아 올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모스 4장이거든요. 2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니라. 심판의 때예요.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이 아모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낚시에 걸려서 올라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 푹 젖어서 익숙하게 살던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올라와서 심판을 받아 죽어버리는 게 낚시예요. 낚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으로 가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고는 그 에피소드 바로 아래에 이런 이야기를 붙여놔요.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이 이야기가 바로 사람을 낚아 올리는 일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문맥 속에서 그 에피소드가 의미하는 바를 잘 찾아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회당은 유대교의 중심이죠. 그렇죠?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그 속에 섞여있는 귀신 들린 자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잖아요. 양의 우리. 그렇죠? 자,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재밌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 한 사람인데 24절을 보시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자기와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유대교인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 틈에 섞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유대교 교인들하고 어울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성경이 이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로 부름으로 해서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에 빠진 모든 이들을 가리켜 귀신 들린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대표로 나와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 앞에 주님이 서셨더니 귀신 들린 자의 대표가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일까? 라고 외치죠.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멸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사사기 11장 12절에 보면 그 단어가 나오는데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전쟁 용어란 말이에요. 상관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왜 나를 공격하러 왔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왜 나를 공격하러 왔어요?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공격하여 심판하시러 그 앞에 선 거예요. 이게 낚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의 외침과 비슷한 대목이 구약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 17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거룩이 죄인 앞에 서게 되면 그 죄를 향하여 돌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앞에서 왜 나를 공격하느냐?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왜 내 아들을 공격하여 죽게 했느냐?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 낚아 올리라 하신 것은 그들을 물속에서 꺼내어 심판하고 공격하여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낚아 올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낚아 올리면 죽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죄인들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뭐가 나타나죠?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경외의 외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심판받아서 죽어야 돼요. 죄가 폭로됐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폭로됐어요. 그는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물속에서 나온 물고기에게 떨어질 저주와 심판이 주님에게로 떨어져서 주님이 죽고 주님이 방주가 되어 저주의 물을 전부 받아서 주님이 죽고 그 안에 있는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낚아 올려 진 일련의 무리에 그 죄가 주님께로 전부 전가되고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도 그분에게 떨어져서 주님이 죽고 낚아 올려진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게 낚아 올리는 거예요. 사람을 낚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심판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낚아 올려져서 예수님에 의해 살아난 자들이 옛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이 몸을 계속해서 죽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전부 받아서 죽어버린 그 옛 몸과 죄를 이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면서 죽여가는 거예요. 낚아올린 자들의 삶이 그거예요. 그렇게 힘들죠. 차라리 그 안에 있을 걸. 그죠? 욥이 뭐라 그래요? 침 삼킬 동안도 쉬는 시간을 안 주시네요. 그 말은 침 삼킬 동안도 쉬지 않으시면서 나를 이렇게 지키면서 보호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침 삼킬 동안도 안 쉬고 나를 두들겨 패시는군요 라는 뜻이에요.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실체가 나오거든요. 그 찬란한 실체를 까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까는 거예요. 계속 포를 뜨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포를 뜨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진짜로 공산당들이 그냥 우리 시골에 있는 어떤 아저씨를 포를 떠가지고 죽였다 그러는데 밤새도록 살을 살살 긁어갖고 뼈만 남겨서 죽였어요. 그거와 방불한 삶이 성도의 삶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건져 올려진 자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낚아 올리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 틈에서 낚아 올려져서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상관하셔서, 다른 말로 공격하셔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시고 그를 살려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 유대교의 유대주의에서, 유대교의 회당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 유대주의라는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완전히 뽑아내시고 힘의 원리에 젖은 옛사람을 온전히 죽여버리심으로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따라서 야곱의 이야기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사역으로 신부가 되어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 어린 양의 신부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양들의 이야기를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이야기, 양의 우리에서 나오는 양들의 이야기와 요 야곱의 이야기 연결이 돼서요. 아울러 요셉의 삶도 선한 목자의 삶을 힌트하는 삶이에요. 요셉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애굽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건 또 조금 다른 관점이죠, 요거는. 그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았죠. 무죄한 주님이 은 30냥에 팔리신 것처럼 무죄한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거짓 고소를 당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요셉도 거짓 고소를 당하고 무덤과 같은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주님은 찬란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만유의 왕으로 등극하시죠. 다니엘서 7장. 요셉도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실세인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꿈꾸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갖고 뭐 꿈꾸고 나서 그 비전을 야망을 끝까지 간직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가 왕이 된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왕이 된 것처럼 요셉이, 무죄한 요셉이 순환을 통과하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을 다스리죠.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죠. 요셉이 7년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비축하는 선견 지명을 보이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들은 전부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근데 굶어 죽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 이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 우주와 역사를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회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양심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통과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이 땅에 던져진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들 안에 내재하는 악을 전부 발휘를 해버리면 삽시간에 이 우주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도둑질하면 감옥 간다. 사람 죽이면 너도 죽을지도 몰라. 이런 걸로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젠가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로마서 1장의 이야기처럼 그냥 놔두시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일반 은총을 쾅 놓아버리시면, 태양? 이제 죄인들한테 비칠 필요 없어. 공기야? 쟤네들한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일반 은총을 확 걷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죄인들을 동시에 일반 은총으로 다스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의 한 국면을 또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야곱이 애굽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태복음 5장 45절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그렇죠? 이게 일반 은총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 건강 이런 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앞서 보내신 것은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만을 구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건 특별 은총이에요. 거기에 속한 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난주에 공부한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죠. 요셉을 앞서 보내요. 선한 목자인 요셉을 앞서 보내요.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앞서 내려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선한 목자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아주 싫어하는 자들이었어요. 일부러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창세기 46장 33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바로 임금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애굽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세상의 특징은 자신들을 위해 은혜로 십자가를 지시는 선한 목자를 미워한다라는 게 여기서 힌트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싫어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냐는 거죠. 그게 은혜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의 본성인 거예요. 성경은 그 요셉의 삶을 묘사하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도우셔서 그가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 야곱의 유언이죠. 그 이야기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농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댄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반석이신 목자에게서 온다. 이렇게 요셉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참 목자의 모형으로 한 시대를 살다 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목자의 도움으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위대한 목자의 모형으로 모세라는 이가 있죠.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여 이끌어내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으니까. 근데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도 세상의 왕이 되게 해줬다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거절하시죠. 왕 되게 해줄게. 거절한단 말입니다. 이런 흡사한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양들을 애굽에서 모두 이끌고 나왔어요.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끌고 나왔다 그래요. 성경이. 출애굽기 10장 26절 보세요.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짐승도 한 마리 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마치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어요.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고 목이 마르다라고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갈증을 풀어줬어요. 모세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목자처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징벌을 가하기도 했죠. 십계명 돌판 때려 부셔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모세도 역시 양들을 각각 불러내서 그들을 앞서가며 그들을 주인이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가셨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중요한 목자의 모형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는 즉시 고난을 겪기 시작하죠. 세상의 왕이 사울이 그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 뒤를 쫓아요. 군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창을 집어던지기도 해요. 세상 왕은 자신이 죽음을 맞을 때까지 목자인 다윗을 죽이려 해요. 결국 세상 왕이 죽고 사울이 죽고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결박당하고 마귀가 결박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왕이 죽고 결박당하고 다윗은 왕위에 등극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로 마귀가 결박당하고 왕으로 등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참 왕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다가 결국 왕위에 오르시게 되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점점 밝아지죠. 그죠?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에스겔서 34장 22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을 가리켜 목자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다윗 왕보다 400년쯤 뒤에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4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이 예언이 다윗에 대한 예언일 수는 없어요. 이 예언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을 다윗이라 이름을 하는가? 그 왕으로 등극하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써서 메시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될 거야. 선한 목자가 바로 먼저 왔던 요 목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갖다 대는 거죠. 그분은 당신의 양들을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목자세요. 선한 목자의 모형인 다윗이 어떻게 양을 쳤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아, 참나 이거. 양을 어떻게 지켰냐면 다윗이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훔쳐가면 그걸 끝까지 쫓아가갖고 입을 벌려서 거기서 꺼내냈대요. 그리고 수염을 곰 수염 사자 수염을 어떻게 잡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로마서 8장의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는 양들인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설사 마귀가 우리를 그냥 와구와구 씻고 있어도 그거 입 확 찢어가지고 그거 찢어버리고 우리를 건져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가 세상의 군왕들이 결국 모두 그 다윗이라는 목자에게 굴복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짐승 같은 세상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해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튼실하고 멋진 양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양만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자격 있는 양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양에게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에스겔서 34장 16절 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 목자는 잃어버린 자, 쫓긴 자, 상한 자, 병든 자, 잃어버린 양, 쫓긴 양, 상한 양, 병든 양에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다른 양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목자 앞에서 센 척하는 그거는 가짜니까 걔네들은 다 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각각을 절대 가치로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더 돌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하니까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난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데, 난 아직도 이렇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난 아직도 이렇게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않은데, 난 아직도 이렇게 엉성한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목자한테 맞아요. 그런 소리를 하면.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목자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바로 성자가 되는 거 예수님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속에서 절망적이고 아직 미성숙하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거야.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다른 방법도 아니고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품에 안고 죽으시고 새 삶을 새로운 창조로 나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은혜를 붙드셔야지 이런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보호하실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 그런 양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인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양.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을 목자로 완성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목자이신 주님을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불러요. 점진적으로 불러요. 처음에 선한 목자, 그 다음에 큰 목자, 그 다음에 목자장이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 분. 그게 선한 목자예요. 토브, 새로운 창조의 단어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선한 목자. 그러나 그분은 큰 목자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보세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각기 제 길로 가던 그 천방지축 같은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큰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선할 뿐 아니라 크신 분이 된 거예요. 왕의 자리에 등극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큰 목자. 크지만 목자란 말입니다. 이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 큰 목자가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거니까. 근데 지금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느라고 우리의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것뿐이니까 그걸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큰 목자를 나중에 목자장이라고 부르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 교회야. 너희들은 목자를,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양들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선한 목자를 쫓아가면서 다른 양들을 다스리라고 부른 목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 선한 목자의 삶을 조차 살아야 돼. 근데 그 선한 목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어린 양, 제물의 삶이었잖아요. 내가 주고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자아숭배교에서 내려와서 나만을 사랑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져 가는 것.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게 어린 양이고. 그럼 우리를 그 자리에 반드시 세우시기 위해 이 역사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라고 그 은혜를 꼭 붙드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What you need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오로지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자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된 거야.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무언가를 보탤 수 있다? 아니야, 없어.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삶 속에서 그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의 삶이 문득문득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비밀로 숨어 있다가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듯 쫙 찢어지고 하나님으로 확 살아나신 것처럼 나중에 우리도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예수, 내가 품고 있는 이 예수를 이 겉옷이 쫙 찢어지는 날 대면하여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나. 그러니까 이 껍데기에 자꾸 너무 집중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네, 그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말과 동일한 말이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다. 너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죄가 드러나고 다른 이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그들의 죄를 바라보고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어찌하면 좋아요 이렇게 외치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확 살려내는 그게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 쟤네들 때문에 참 내가 저지르고 있는 것들이 참 파렴치하고 더러워 보이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불도저에 확 깔려서 오징어포가 되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입으로 삶으로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자기의 백성들을 각각 절대적 가치로 다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판단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로 그들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 앞서 나가며 그들의 위험과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우리는 힘써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목적지가 그곳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절망이라도 하죠. 열심히 노력하라는 건 어떤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열심히 절망하라는 뜻과 방불한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될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자기에게 자꾸 절망하고 포기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삶을 확 살아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이거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겸손하게 그렇게 선한 목자의 삶을 잘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 놓으셨고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선한 목자를 쫓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기쁘게 쫓아가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쫓아가세요. 그분이 끌고 가는 거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